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미 남부 플로리다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이나 6월 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전날 마라라고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플로리다에 와 있다며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역과 군사안보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단독 정상회담을 한 후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만찬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함께 무역 현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경제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 정상 간 직통전화 한라인이 오는 20일께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정상 간 한라인 설치가 20일 정도 완료될 예정이라며 통화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라인은 당연히 정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과 관련해 북한과 조율을 마치지 않았지만 비핵화 또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포괄적 형식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부분은 특사단이 방북 과정에서 확인했더라도 정상 간 직접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비핵화 의지 확인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평양 방문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 조사단이 화학무기 공격 현장인 시리아의 두마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17일 조사단이 다마스쿠스 동쪽 두마 지역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사단은 사흘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앞서 조사단은 14일 시리아에 도착했으나 현장인 두마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파견된 화학무기 금지기구 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수에 대해 178%의 반텀빙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가 중국 내 사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업자들은 18일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수수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은 캔사스, 텍사스, 콜로라도 등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곳입니다. 국제통화기구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IMF는 17일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성장세가 무역장벽 등으로 인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은 올해 2.9% 그리고 내년에는 2.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로지역도 올해 2.4% 성장이 예상됐습니다. 일본도 1.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제재 대상인 북한, 이란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주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 제한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서 미 전직 당국자들은 비핵화의 점진적 단계적 절차를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취한 각종 조치를 소개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결의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상 차단과 관련해 미국 해안경비대와 관세국경보호청이 해안선으로부터 최고 24마일 이내의 접속 수역에서 미국을 드나드는 선박의 화물 목록을 검사하고 화물을 수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량 파괴무기 확산 세력과 이를 지원한 이들의 재산과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 등에 따라 대북결의 2397호의 선박 동결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해사와 수송 관련 추가 정보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이미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재화와 용역,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수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민간 항공사들이 북한 인근에서 비행할 수 없는 구역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FAA가 지난해 11월 3일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평양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 동쪽을 비행할 수 없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FAA는 앞서 지난 2014년 발표한 특별연방항공규정 79호에서 동경 132도 서쪽의 비행만을 금지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6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결의 2397호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해 11월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2월 22일에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제재 대상인 북한, 이란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도 시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 GT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16일부로 전면 금지됐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GTA에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특권 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미국 기업들과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GTE는 지난해 3월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로부터 통신 관련 장비를 대거 사들인 뒤 이를 이란과 북한에 넘기고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을 인정하며 민 형사 벌금 총 11억 9,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었습니다. 상무부는 또 당시 GTE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7년간 수출 특권 거부 조치를 유예해줬습니다. 그러나 GTE는 그동안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수출 특권 거부 조치를 발효하기로 했다는 게 상무부의 설명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GTE는 북한과 이란에 불법으로 전자통신 장비를 넘긴 데 책임이 있는 고위급 직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GTE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BIS에 거짓 진술을 해왔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상무부에 따르면 GTE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로부터 사들인 3,2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이란에 수출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데이터 송수신 장치 그리고 서버 등을 북한에 283건 불법 수출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당시 GTE에 부과된 벌금은 미국의 수출 통제 사례 중 사상 최대 액수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주 열린 임준 청문회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 제한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원들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았었는데요.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하향 조정된 게 아니라면서 비핵화의 점진적, 단계적 절차를 강조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
It is to develop an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hip.
5월 말 또는 6월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북 정상회담의 정확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려는 노력에서 물러서도록 합의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 본토 타격 역량을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고 실제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폼페오 지명자에게 미국의 유일한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임을 거듭 상기시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폼페오 지명자의 발언을 동맹의 안전보다 미국의 안보를 무조건 우선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로 읽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드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입니다.
But the one obviously focusing on now is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해당 발언은 지난해 두 차례 실험으로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확장을 먼저 멈추겠다는 뜻으로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무부 선임 분석관을 지냈던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역시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자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을 우선시한 당연한 발언으로 평가했습니다.
Very clear that that is not contradictory to where the other two allies stayed.
일본은 자국을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우려와 더불어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하길 원하지만 한국은 이를 높은 의제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각기 다른 최우선 과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우려가 아니라고 느끼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폼페오 지명자의 발언이 미국 우선주의를 엿보게 한 사례로 미국의 안보를 한국, 일본의 안보로부터 분리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is a risk of what people in the arms control community call decoupling.
그러나 전문가들 다수는 이를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로 간주하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폼페오 지명자가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U.S. government has always said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would take place in phases.
일괄 타결을 모색하는 대신 북한 핵미사일 제한을 시작으로 핵무기 제거 단계로 넘어가는 점진적 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겁니다.
And of course, Pompeo, since he has to deal directly with China, Korea.
노퍼 부회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핵사찰 도입을 의미하는 장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Complete implies the introduction of monitors. Most likely those would be through the IAEA.
이는 더 긴 범위의 목표지만 어떤 비핵화 합의에도 포함돼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다소 압박적인 인준 청문회에서 지명자들의 발언에 대한 제약으로 종종 잘못된 해석을 낳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한 번의 만남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일 뿐 미국의 기존 정책이 흐트러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위험한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a dangerous illusion. I think it's an admirable goal, but it's one that's wildly unrealistic. And
리스 전 실장은 이는 지난 30년간 공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비현실적 목표라며 북한 정권 교체 없이는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지난 14일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을 공습하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릴 미국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미 당국자들의 진단을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번 시리아 공습을 이른바 코피 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I think it will make Mr. Kim more interested in getting a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Remember that what happened yesterday.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회자되던 제한적 타격을 목격한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특히 우수한 방공망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가 미국의 미사일을 한 발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며 북한에게는 미 공군력의 막강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going to have a strong effect on the North Koreans because one of the things that occurred there was a country.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100발이 넘는 미사일이 발사됐지만 시리아는 한 발도 격추시키지 못했으며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you know, with way over 100 missiles shot in, they didn't shoot one down. The equipment didn't work too well, their equipment.
하지만 이른바 시리아 효과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북한 상황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며 정상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셈법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대표적입니다.
Absolutely nothing. Because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their situatio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Syria's situation.
보복 수단을 갖추고 있는 북한은 반격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 없는 시리아에 대한 공격과 다르며 북한 역시 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지지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았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두 나라 상황을 나란히 비교할 수 없다며 북한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에 전달된 메시지 자체는 매우 강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Nothing's exactly the same. These are two different countries, but the message sent to North Korea is a powerful one. The message is to every nation on the world.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불법 무기를 사용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아사드 정권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 중국 그리고 북한에도 명백히 메시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려는 정권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과정이 아닌 최종 목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식 민주주의를 북한에 강요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과 평화협력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장관을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 원로 자문단에 포함되셨는데요. 그 어떤 자문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자문을 하실 계획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다들 뭐 의제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1명에 갔는데 20명이 다 의제의 얘기예요. 그날은 홍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념 지도가 보수에서 진보까지 내지는 뭐 극우에서 극좌까지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북관계 특성상 남북대화는 회담 40, 홍보 60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국민들이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북쪽과의 합의라든가 이런 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홍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 내에 이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을 꼭 믿어야만 하느냐 이런 질문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천안함 문제라든지 연평도, 멀리 가면 뭐 대한항공 폭파 사건, 6.25. 그러니까 꼭 이거 이념 문제로만 좀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원죄가 있어요, 북한은. 원죄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 북한이 그런 짓만 하는 사람들이냐. 그 북한은 두 얼굴입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이건 항상 까만 호시탐탐 남한을 그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하는 또는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라고는 상대방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눈물 없이 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 오는 게 분명히 동포고 혈연이고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건. 근데 그런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념 편차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얼굴이 있는데 어느 쪽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이해는 아주 남북 간의 합의를 100번 잘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속을 거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야 이제 통일 다 됐다 하는 식으로 막 너무 성급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이제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일종의 이제 길목에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한국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그걸 다시 한번 다지고 미국하고 회담할 때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 미국이 판을 깨고 나가도록 그런 그 근거를 제공하지 마라. 우리가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 결과를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됐으니까 곧 김정은을 어떻게 판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만나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오리엔테이션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김정은한테.
미국은 지금 CVID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북한은 지금 보니까 점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법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CVID를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CVID는 결과적으로 CVID가 되는 걸 기대해야지 논리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25년 된 문제고 그런데 이것을 그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도리 없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CVID로 가야 돼요. 비핵화가 무슨 뭐 NPT 복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IAEA 사찰관의 평양 주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주일 이내에 끝납니까? 한 달 이내에 끝납니까? 어차피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비핵화 대신 달라온 것이 수교고 평화협정인데 수교가 하루 만에 됩니까? 수교를 하기 전에는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가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소해야 돼요.
시계를 조금 돌려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서 이제 탈북자를 이제 등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인권 문제를 굉장히 이제 부각을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북미 수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근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그 말 전문가 또 미국의 여론 이 인권 문제와 핵 문제 이거를 비빔밥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북핵 문제는 절대적인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와 가치 문제고 안보 문제를 갖다서 같이 섞어가지고 그걸로 북한을 압박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섞어버리면 북핵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까지 인권이 있는 나라하고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하고 수교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있거든. 그러니까 밖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인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경우를 봐도 한국 대한민국의 경우를 봐도요. 60년대, 70년대 인권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일반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 탄압. 말할 것도 없었고 경제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인권을 보장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더라고. 경제적 생존권이 보장되고 난 뒤에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80년대 되니까 비로소 정치적 인권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민주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민주화가 북한에 그럼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지.
뭐 만약에 북미 수교가 맺어지고 한다면 이 김정은 3대 세습의 정권이 조금 더 정당화되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도 중국의 인권 문제 심각했었습니다. 지금 북미 수교 앞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거론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것만큼이나 그건 시간을 뛰어넘는 얘기인데 북한이 개방개혁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방개혁 섣불리 했다가 체제 보장 없이 개방개혁 했다가 미국의 간접 침투 침략이 돌아가지고 CIA 공작으로 정권 뒤집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김정은이가 북미 수교까지 이뤄내고 그 다음에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월드뱅크나 ADB에서 대북 장기 저리 차원이 들어가는 거 오케이만 해주면은 그 가지고 북한의 SOC는 살아납니다.
그 말씀은 어쨌든 김정은 그 체제가 공고화된다는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민주화로 이어진다는 그 말씀인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든 세계가 다 민주화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민주화가 되면은 군사정권이 뿌리를 못 내리고 날아가죠. 근데 중국 보세요. 민주화 안 되고도 지금 G2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타협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민주화의 혜택을 받는 이 한국민들 또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나라가 민주화될 필요 없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좀 힘든.
아니 민주화될 필요가 없다 아니라 민주화를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바라야지 밖에서 민주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중국이 외국에서 그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간섭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등다수고 배부르기 전에는 인권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경제적 생존권은 우리는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인권은 그 다음에 생각한다. 또 하나 90년대까지도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은 소리를 했어요. 국권이 없는데 무슨 놈의 인권이냐. 지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나마 지금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 속에서 딴소리 나오는 걸 갖다 와서 찍어 누르는 건 국권을 먼저 보장하기 위해서 확보기 위한 거고 국권이 보장되면 우리는 인권을 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저항을 하더라고.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 유신 정권이나 이 군사 정권 뭐 그때 같은 논리였잖아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상당한 비판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일당 독재 국가에다가 대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연못 구워야.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다?
다르죠. 모든 것이 미국식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국식 아닌 나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식이어서 뭐 이 민주화를 우리는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덕분에. 근데 북한이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사전에 미리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자꾸 주눅 들어서 수교도 못하고 개방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개방을 마음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준 뒤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80년대처럼 뒤집어지면 그때 가서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할 일.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 함재아 특파원이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분단으로 잊힌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와 납북자 문제입니다. 김용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가을 워싱턴 인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 낙엽이 수북히 쌓인 가로수 사이로 6마리의 말이 끄는 탄양마차가 나타납니다. 마차 안엔 성조기로 덮인 관이 보입니다. 마차가 도착하자 미 의장대와 군악대의 북소리가 이어지고 세 발의 예포, 이어 트럼펫 연주가 엄숙하게 묘지에 울려 퍼집니다. 6.25 한국전쟁 중 실종됐다 65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로버트 마이어스 상병의 안장식. 미국 국방부는 이렇게 전쟁에서 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을 끝까지 찾아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국가적 사명이자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는 구호 아래 해마다 9월 19일을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로 정해 대규모 기념식을 하고 가족들을 초청해 다양한 위로 행사도 갖습니다. 이런 전통에 대해 한국전쟁 유업재단 이사장인 한종우 미 시라큐스대 교수는 국가와 군인들 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유종의 미를 맺는 것들이 상당히 참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거를 소홀히 한다면 어느 누구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을 해야만 하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현실에 부응해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까? 희생을 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국가와 그 군인들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 포로 문제도 제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회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국군들의 유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초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한 국가라면은 국가에 속한 그 나라의 군인들이 실종되거나 또는 전사하거나 이런 분들의 유해를 정확하게 다시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보고를 보면 한국군 실종자는 8만 2천여 명. 하지만 휴전 때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군인은 불과 8,300여 명입니다. 남은 한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적대 계층으로 살다 숨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군 포로들이 대부분 노령으로 숨졌고 500여 명이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1994년에 북한을 탈출해 복귀한 조창호 씨를 시작으로 모두 80명이 자력으로 입국했지만 쉬운 한 명이 숨지고 현재 29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북한에서 47년을 보낸 뒤 지난 2000년 한국으로 복귀한 유영복 전 귀환 국군용사회장은 16일 VOA에 전쟁 포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태도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그거는 대조적이죠. 북한 아니 미국에서는 그 유해까지도 찾아오려고 노력하지만은 여긴 살아있는 국군 포로들도 중국까지 왔던 분들도 뭐 데려오지 못해서 서로 북송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어요 몇 분. 예, 그런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어느 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는 분이 뭐 제가 보건 데는 보이질 않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별도로 유영복 회장 등 전 한국군 포로 8명을 잠시 만났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당시 문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며 국군 용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를 다해 용사와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에 남아있는 전쟁 포로나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공약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기존의 원칙만 되풀이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물망초 재단 이사장은 한국군 포로 문제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군 포로하고 전시 납북자 문제는요, 이거는 국제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네바 협약 위반이고요.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시효도 없는 거예요. 그 시효가 없다는 거는 행위자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의무가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적대 행위 뒤 전쟁 포로를 바로 석방하고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수많은 한국군 포로를 송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후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특히 과거 북한과 소련, 중공 지도자들이 나눈 대화 기록을 지적하며 김일성이 한국군 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조선인민군 부대에 강제 편입해 존재와 행방을 감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북한에 남겨진 한국군 포로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가장 극심한 성분차별 대상 가운데 하나로 멸시를 받았다고 귀환 용사들의 증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한국군 전쟁포로 존재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남북한 사이에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전쟁 때 사망한 쌍방 군인들의 유해 발굴과 송환에 관해서만 과거 양측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유영복 전 회장은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는 국가적 사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군 포로는 정부조차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대응하는 그 의지가 좀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기하면은 그저 그런가 하는 정도지 실제 그 문제를 뭐 솔직히 말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제기를 하지만은 국군 포로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의지가 보이질 않는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011년 북한에 한국 전쟁 포로와 실종자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한국 국회도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맞아 국군 포로를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귀환한 국군 포로와 가족들에겐 별도로 특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란 우선순위에 밀려 한국군 포로나 유해 송환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영복 전 회장은 기완 국군용사회가 청와대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국군 포로가 물론 몇 명이 살아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데려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죠. 김정은이 준다. 왜 군 포로들을 자기네들이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이제는 정말 폐인이 되다시피 한 분들을 이제는 정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는 20대 탈북 난민 저스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사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저스틴 김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함께 2009년 6월 4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저스틴이 생각했던 미국과 실제 미국 땅을 밟아보니까 어땠어요, 그날?
아주 촌스러웠어요. 네. 좀 미국 하면 좀 그래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다 강대국이잖아요. 대게 뭐 이렇게 건물도 크고 높고 큰 건물이고 사람도 엄청 많을 줄 알고 그랬는데 비행기에서 내렸다 보는데 뭐 나무하고 무슨 뭐 풀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렸다 보는데 아프리카에 왔나 잠오?
기대만큼 화려하지도 들었던 것만큼 세련되지도 않았던 미국이란 나라. 온 가족이 오붓하게 살 꿈을 안고 온 나라에서 저스틴 씨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저스틴 씨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아직 축복의 땅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저스틴에게 하나밖에 없는 형은 자주 볼 순 없지만 언덕이 돼주는 사람입니다. Home again, home again. 형님은 자주 만나요?
1월 달에 많이 봤고요. 그 제가 거기서 좀 도와주느라고 1월 1일 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다음에 학교 때문에.
일주일에 먹을 국과 밥을 한 번에 조리해 아껴 먹고 입고 쓰는 생필품도 재활용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가난한 청년 저스틴 김 씨. 제법 근사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차가 좋으네요.
형님 페이만 해주니까요.
아, 형님이 사주는 거예요?
네.
와, 능력 있는 형님 드셨네.
제 수준 냄새 이런 거 차 다 그래.
야.
2016년 12월 30일.
형이 뭐라고 하면서 차 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저스틴 씨가 졸랐어요? 형 나 차 사줘.
아니요. 그냥 형이 없으니까 저를 그냥 뭐랄까 달래주느라고요.
달래주느라고.
예. 그다음은 뭐 위로 되겠지 하고 그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예.
물건으로나 뭐 아무리 값비싼 걸로도 오히려 안 되는 일. 아무리 뭐 남자고 여자고 해도 그래도 사람
위로가 안 되는 일. 미국에서 사는 친인척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던 저스틴. 저스틴 씨는 유독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상처가 많아 보였습니다.
상처는 절대 없어져요. 근데 저도 계속 잊으려고 하는 거죠.
잊으려 노력한다는 저스틴 씨는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잊고 살려는 의지를 되새기려는 듯 자신의 이름을 풀이합니다.
근데 저스틴이라는 이름이 뭐 저스티스하고 깨끗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뭐 깨끗하지 못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살겠다는 거죠. 그 이름이 그 뭐 사람의 성격과 뭐 운명을 좌우지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비록 상처는 깊지만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름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또 하나 마음 깊이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옷을 사준 지인을 언급하는데요. 몇 안 되는 옷과 신발 중에 하나씩 선물을 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그 이영식 장로님 주신 그 겨울 신발. 그거 진짜 잘 신어요. 이것도 그 이영식 장로님 주신 건데요. 그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비싼 거네? 티나죠. 좀 제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 엄마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2011년도 저 형이 있거든요. 버지니아에 갔을 때 저 형은 3년 동안 데리고 있었거든요. 친자식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요. 좀 제가 그다 안타까운 일일 때는 와 하세요 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두 형제에게 큰 힘이 돼준 사람들 때문일까요? 저스틴 씨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깨달은 교훈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그냥 서로 돕는 거.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이 잘 되는 거. 내한테 내 주머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또 못 사는 사람들께 도와주는 거.
그렇죠? 본인이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도 받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저 같은 처지에 학교는 뭐 꿈도 못 꾸죠. 비싸고.
이 나라에서 배운 것을 먼 훗날 고향에 가서 베풀 겁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배운 만큼 가르칠 것은 조선이라고 말하는 탈북 청년. 취재진에게 고향 땅을 펼쳐 보이는데요.
저희 집이 이쯤에 여기서 이쪽에 그 산이 깊어가지고 야생동물이 많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좀 뭐랄까 승냥이들이랑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승냥이?
예, 승냥이 뭐 돼지 밤에 되면 승냥이가 많이 나와요 이쪽에서.
My Journey for Freedom,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만들어놓은 사진과 글이 담긴 자료들. 자유로의 긴 여정을 거꾸로 돌려 그 땅에 돌아갈 날을 생각합니다.
조선에 가야죠. 전 조선에 가서 제 고향 땅에 가서 컴퓨터 학과를 컴퓨터 학교 수학하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싶어요. 정보의 시대니까요. 누구나 다 그 컴퓨터는 해야죠.
저스틴 씨는 북한을 조선이라 부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 북한이란 이름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의미를 담고 있으니 그렇다고 말합니다. 조선에 돌아갔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에 제 엄마의 맏언니 그 집이 제일 생각나요.
생전에 어머니께서 늘 마음 아파하시며 떠올렸던 사람. 저스틴 씨도 큰 이모가 가장 그립습니다.
다음에 제일 생각나는 또 친구들. 아무리 뭐 서로 감시하는 세상이라 해도 서로 믿고 그러니까요. 자주 만나고 나오게 좀 이따 보시면 아웅당거리게 싸우긴 해도 그래서 서로 믿고 그러니까요. 바쁠 대목엔 또 나서주고 그러니까요.
청소년 나이에 헤어졌던 친구들이 여전히 그리운 탈북 청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일 최종 뭐 제일 원하는 거예요. 죽지만 않았으면. 옛날 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할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살았니? 뭐 너 어디서 뭐 했냐?
난 어디서 어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평생 소원을 함께 이룰 동역자가 되달라 말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는 가면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물어볼 건 난 이거 할 건데 좀 도와줘라. 전 학교 지켜줄까? 난 네가 좀 너희들 좀 도와줘라. 아마
미국에서 일본식 초밥집으로 또 무엇보다 정보 기술 분야에서 사업가로 자리를 잡고 나면 조선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는 탈북 청년의 자동차 오디오에서는 팝송이 흘러나옵니다. 저스틴 씨가 직접 녹음한 오디오 파일은 기도라는 제목의 노래가 담겼습니다. Let this be.
행복은 아마 인간에서 생겨 인간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건 맞아요. 전 그거는 확신해요. 지금 상황에서 내 인간으로서 기뻐할 이 맘 모아지죠. 밥도 하루 뭐 두 개나 먹는 한 끼나 겨우 먹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 주시니까 기쁜 거죠. Happier than ever. 고마워요.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부터는 시카고에서 꽃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리아 김 씨의 사연이 방송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 20도, 남포 아침 기온 5도, 낮에는 2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5도,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20도, 강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2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도, 낮 최고 16도, 개성 아침에는 4도, 낮에는 17도, 사리원 낮 기온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역으로 구름이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5도, 낮 최고 2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7도, 원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6도,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미 남부 플로리다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다섯 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이나 6월 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전날 마라라고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플로리다에 와 있다며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역과 군사안보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단독 정상회담을 한 후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북한 문제와 함께 무역 현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경제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확인하고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 정상 간 직통전화 한라인이 오는 20일께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정상 간 한라인 설치가 실무적으로 20일 정도 완료될 예정이라며 통화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라인은 당연히 정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과 관련해 북한과 조율을 마치지 않았지만 비핵화 또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관계 획기적인 개선 등을 포괄적 형식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부분은 특사단이 방북 과정에서 확인했더라도 정상 간 직접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비핵화 의지 확인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실장은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평양 방문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 조사단이 화학무기 공격 현장인 시리아의 두마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17일 조사단이 다마스쿠스 동쪽 두마 지역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사단은 사흘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앞서 조사단은 14일 시리아에 도착했으나 현장인 두마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파견된 화학무기 금지기구 조사단에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수에 대해 170.8%의 반덤핑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가 중국 내 사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업자들은 18일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수수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은 캔사스, 텍사스, 콜로라도 중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곳입니다. 국제통화기구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IMF는 17일 발표한 세계 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성장세가 무역 장벽 등으로 인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은 올해 2.9% 그리고 내년에는 2.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로 지역도 올해 2.4%의 성장이 예상됐습니다. 일본도 1.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중국은 6.6% 그리고 내년에는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